조금 그 가슴 아픈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 주제로 넘어가면은 일자리 얘기로 들어갑시다. 일자리는 어디서 나올 것이냐? 나는 좀 씁쓸한 주제인데요. 아, 씁쓸하지 않습니다. 좋은 얘기도 있어요. 자, 좋은 얘기는 뭐냐? 지난 1월 산업통상부가 10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아, 수출이 어땠을까요? 수출이 어땠을까요? 살짝 보면 보이죠. 10월 중 역대 최대의 수출 실적이다. 역시. 자, 우리나라 수출이 요즘 미쳤습니다. 10월 중 역대 최대의 수출. 전년 대비 3.6%가 증가했고요. 1월에서 수출 누적도 역대 최대 수출입니다. 5,793억 달러. 10월에만 596억 달러. 5개월 연속 수출이 플러스고요. 이 추세로 가면 올해가 역대 최대 수출 간당간당 합니다. 11월, 12월에 콱 힘내서 역대 최대 수출에도 될 수 있지 않을까. 2014년 6,838억 달러였는데 넘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올해 누적 흑자에 얼마를 벌었냐? 이미 2024년에 번 걸 넘었습니다. 다 벌었어. 작년에 흑자 난 거 다 벌었어. 작년에 518억 달러 우리가 연간 흑자였거든요. 지금 이미 1월에서 10월인데 514억 달러에 끝났어. 두 달은 뭐 적당히 해도 뭐 이미 넘었습니다. 이미 거의 10%가 넘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올해 엄청나게 벌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많이 벌고 있고 도대체 돈을 어디서 엄청나게 그렇게 버냐? 당연히 이야, 반도체 수출 금액이 미쳤는데요. 올 1월에 100억 달러였는데 지금 10월에 157억 달러예요. 1월, 10월이 50%가 늘었어요. 50%. 57%. 거의 60%가 같은 연에도 이렇게 증가를 하는구나. 전년 대비로도 25.4%. 반도체 수출이 미쳐 돌아가고 있고요. 저 얼마 전에 컴퓨터 살 때 느꼈죠? 와, 씨, 메모리 가격. 이 DDR4, 이거 옛날 9형이거든요. 9형 D램 가격이 신형 D램 가격과 비슷해졌어요. 얼마 전에 역전했어요. 9형 D램이 구하기가 더 어려워. 물량이 없어, 물량이. 물량이 없었어. 야, 그게 말이 되냐. 말이 돼! 뭐 어떻게 해요? 없다는데. DDR4가 DDR5와 거의 비슷한 가격까지 역전도 되고 오를 정도로 글로벌 메모리 가격까지 오르면서 뭐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미쳤죠? 아, 이건 다 아시는 얘기고 또 그리고 놀랍게도 자동차 수출액도 역대 최대 금액을 돌파했습니다. 야, 자동차 수출 안 좋다고 누가 했냐? 관세 위협 무슨 몇 프로 관세? 어쩌고저쩌고 관세 맞고 고생은 많이 했는데 놀랍게도 전년 동기간 대비 수출액이 증가했습니다. 물론 미국의 수출은 감소했어요. 관세형이 있지만. 하지만 유럽과 아세안이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 기록을 달성했고요. 그리고 반도체, 자동차, 선박. 박수기 많이 치죠. 박수 많이 치죠. 2017년 이후에 최대 실적입니다. 물론 지금 하나오션의 해양 플랜트가 이번에 10월 달에 포함이 되면서 좀 뻥튀기가 된 게 있지만 전년 동월 대비 100%가 늘었어요. 100%. 저 뻥튀기를 빼도 엄청 늘었습니다. 빼도. 그래서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들이 미쳐 돌아가고 있는데 그 결과 10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실적. 1평균 실적도 역대 최대 실적.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4개의 품목의 수출이 증가. 와, 좋죠? 좋은데 제가 슬쩍 대충 읽었는데 잘 생각해보면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걸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날카로우신 분들. 무슨 말입니까?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14개 품목의 수출 증가가 아니라 4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어. 그러면은 11개 품목은 줄었다는 거네? 그랬는데 올해 최대 수출액 경신하고 지금 수출이 미쳤거든요. 그 말인즉슨 뭡니까? 4개가 멱살 잡고 하드캐리했다는 거고요. 나머지는 그래서 올해 이상하다. 코스피가 이렇게 오르는데 내가 주식을 샀는데 왜 나는 재미가 없지? 코스피는 저렇게 오르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15개 중에 4개는 전체의 30%가 안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70%는 별 재미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코스피도? 물론 코스피는 이거보단 재미가 있었는데 주식을 잘 찍었어야 됐다. 잘 찍었어야 됐다. 올해가 이제 그런 해라고 볼 수 있는데 표로 보여드리면 10월 수출 증감률 1위에서부터 15위까지 15대 품목입니다. 여기 선박입니다. 132%고요. 여기 석유 제품이에요. 석유 제품은 왔다 갔다 합니다. 올해 조금 좋았어요. 25.4%. 이게 반도체입니다. 뭐 컴퓨터는 뭐 점이고. 그러면 늘은 건 사실은 몇 개 없고 나머지 전부 다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어요. 석유는 왔다 갔다 하니까. 자동차도 연율은 좋은데 10월 달에 좀 안 좋아. 자동차는 빼줘야 돼. 자동차는 빼주고 나머지를 보면 일반 기계, 철강, 우선통신, 부품, 디스플레이, 가전, 섬유, 2차전지, 바이오헬스도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정도는 빼주고 대부분 조금 좋지 않은 쪽이 있죠. 한마디로 끌어주는 거는 미친 듯이 끌어주는데 뒤에 전체적으로는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대단히 많다. 특히 이 중에서 10월 철강 제품 수출액은 올해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연초에 비해서 거의 10%에서 20% 가까이 감소를 했어요.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고 2024년 10월 대비로는 올해 10월이 21.5%가 줄었습니다. 매출이 20%가 줄었다는 거니까 엄청난 타격이라고 할 수 있고, 특정 지역이 줄었냐? 아시아는 23% 줄었고요. EU는 37%가 줄었고요. 미국으로 33%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철강 산업이 대단히 좋지 않았다. 그 이유가 뭐냐? 산업통상부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과 유동 주요 국내 무역장벽 강화가 지속됐고, 한마디로 관세 같은 무역장벽이 올라갔고, 글로벌 공급 과잉에 따른 수출 단가 떨어졌다. 작년이 톤당 1106달러였는데 지금은 990달러, 10% 이상 가격이 하락했다. 가격이 하락한 게 문제가 아니라 원자재 수입 가격은 올랐다. 환율이 올랐잖아. 환율이 많이 올랐어요. 지금 1500원 다 1470원, 1480원 가니까 비용, 원가 부담은 올라가. 근데 우리가 파는 최종재 가격은 내려간 겁니다. 이게 소위 말해 양싸대기죠. 철광석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안 나잖아요. 많이 안 나기 때문에 철광석을 수입해서 강판으로 만드는데 철광석 가격 올랐는데 강판 가격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원자재 값은 오르는데 파는 가격이 내려왔어. 철근 가격이 작년보다 10% 이상 빠졌다. 한마디로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데, 아 물론 대형 철강사들은 그래서 최종 제품을 판 다음에 달러를 원화로 안 바꾸죠. 외화를 원화로 안 바꿔. 요즘 같은 시대에 안 바꿔. 내추럴 헤지라 자연했지. 철강을 판 다음에 그걸 달러로 갖고 있다가 그 달러로 이제 원자재를 사오죠. 요즘 같은 때. 근데 이건 대형은 가능한데 중소형 철강사들은 뭐 더 쉽지 않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데 왜 최종 물건의 가격이 떨어지냐? 다들 아시지만 글로벌 철강 산업은 현재 심각한 과잉 생산의 직면에 있습니다. OECD에 따르면 철강 과잉 생산 능력은 점점 더 늘어날 예정이에요. 2027년 7억 톤 이상이 더 많이 생산될 거다. 철강 수요는 여긴데 생산은 저 위에 있어. 그럼 이거 남는 거잖아요. 안 팔리거나 재고야. 근데 심각한 과잉 생산의 직면에 있다. 그럼 왜 심각한 과잉 생산에 문제가 있냐? 아니 안 팔리면 덜 만들어야지. 뭐 하는 거야? 왜 그러겠습니까? 그쵸. 우리나라 제조업에 심각한 문제를 대부분 가지고 오는 뭐 태양광도 그랬고 뭐 이차전지도 그렇고 왜 심각한 과잉 생산 문제가 있냐? 2025년, 2027년까지도 중국이 세계 철강 생산 능력에 굉장히 많이 늘릴 거다. 아직도 늘리고 있다. 지금도 많이 늘려왔는데 이런 게 예측이 된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과잉 생산이면 손해인데 중국도 생산 능력을 줄여야 되지 않겠냐? 요즘 분위기로는 중국은 공급 감축 없이 철강 생산을 재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니까 보조금 얘기까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니들 보조금 주면서 생산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중국 뭐 경제 성장률 내려가고 자기들 일자리 어렵고 그럴 수도 있죠. 과잉 생산인 걸 아는데 보조금 받아가면서 생산을 하고 뭐 예를 들면은 옛날에 뭐 태무 뭐 어디 그런 시인 이런 얘기 나왔듯이 그 다음 보조금 받은 가격으로 세계 다 뿌리니까 남들 철강 산업 죽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이런 상황에서 안 그래도 어려운데 지난 14일 한미 관세 안보 팩트시트 보여드렸죠. 이게 발표됐죠. 이 내용을 잘 보시면 제가 대강 얘기는 드렸는데 철강, 알루미늄, 구리 이런 광물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광물들은 철강이나 알루미늄 또 그의 파생 제품들은 여전히 6월 달에 부과된 관세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관세율이 50%예요. 미국 수출 관세가 50%다. 그래서 정부도 발표할 때 철강, 알루미늄 부분 관세를 없애지 못한 게 가장 아쉽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미국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50%의 관세를 유지해야 된다는 게 미국의 기본 입장이다. 철강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겠다. 자, 게다가 미국만 끝이 아니라 지난 10월 8일 날 유럽이 철강 관세 방안을 발표합니다. 아, 이것도 컸어요. 뭐라고 발표했냐? 글로벌 과잉 생산 능력에 부당한 영향을 막기 위해서, 한마디로 중국으로부터 오는 부당한 영향을 막기 위해서 EU 철강 부분을 보호하기 위한 제안을 우리가 제시한다. 그 제안 내용은 뭔데? 아, 이게 굉장히 강한데 이런 내용입니다. 일단 무관세 쿼터라고 불리는 쿼터를 47% 줄였습니다. 그리고 무관세 쿼터를 넘는 수입 물량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50%로 인상했어요. 두 배 올린 겁니다. 무관세 쿼터를 반으로 줄이고 쿼터를 늘린 부분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두 배로 올렸어요. 이거를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기존에는 무관세 쿼터가 3,300만 톤이고 쿼터를 넘은 관세가 25%였는데 그걸 47% 줄여서 무관세 수입량은 1,830만 톤으로 줄이고 쿼터의 관세를 50% 올렸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지금까지는 대부분 무관세 이 쿼터에 들어가서 관세를 안 내고 했는데 이제는 못 들어가면 관세율이 50%입니다. 50%. 이유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강력하고 탈탄소화된 철강은 EU의 전략적 자율성이 필수적이며 세계적인 과잉 생산 능력이 우리 산업을 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장 행동해야 된다. 아마 저게 통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게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EU와 미국은 앞으로 금속 동맹을 결성할 것이다. 이게 유럽과 미국은 중국의 보조금 지원 생산이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 금속 동맹을 구축할 것이다. 유럽 집행위원이 얘기한 건데 금속 동맹 뭐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왔지만 아마 미국과 EU가 서로 관세를 최소화, 없애거나 굉장히 적게 하거나 또는 전혀 부과하지 않는 아니면 둘 간에는 새로운 쿼터 제도 예를 들면 둘 간에는 뭐 천만 톤은 세금 없이 하자 뭐 이런 금속 동맹을 통한 뭐 이런 자기들만의 어떤 생산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실제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EU와 미국은 상호 특혜를 추진할 것이다. 저는 이를 금속 동맹이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역사적 수준의 낮은 관세율 부과, 또 상호 특혜, 양국 경제를 효과적인 공동의 울타리하는 주자. 거의 둘이 FTA를 맺겠다는 거 비슷하죠. 금속에 대해서는. 철강과 금속은 미국과 EU 서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매우 분명해졌다. 우리 둘 간의 문제가 아니니까 중국은 빼고 둘 간에 쿵짝쿵짝하면서 우리 울타리에서 우리끼리 잘해봅시다. 라는 금속 동맹을 맺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궁금증은 그래 알겠어. 그러면 껴주냐? 야 우리의 궁금증 그렇죠. 금속 동맹 오케이 콜 니들이 뭘 하겠다는 건 오케이인데 그러면 그 중국 때문이면 동맹이라며 우리도 동맹. 야 우리 야 진짜 저 중국은 니 동맹 아 오케이. 하지 우린 동맹이잖아. 그 우리도 그 뭐 아까 메탈 얼라이언스 넣어줘야죠.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나라가 철강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것이 EU입니다. EU. EU는 한국의 철강의 물량과 수출 규모 모두에서 지난 1위를 기록한 곳이에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관세 50% 두들겨 맞으면 대단히 어렵죠. 근데 EU 집행위원회가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 FTA도 있는데 FTA 국가니까 당연히 껴줘야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FTA 대상 국가라고 반드시 관세를 피하는 건 아니다. FTA 회원국의 수입을 자기들이 말한 그 관세에서 제외한 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해당 국가들은 EU 전체 수입의 3분의 1을 차지해. 중국도 많이 들어가 있겠지만 그중 일부는 과잉 생산 능력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만약에 전부 제외하면은 자기들이 얘기한 쿼터를 줄이고 관세를 50%로 올린 그런 조치를 무효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라고 뭐 빼주진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 기준으로 EU와 미국은 한국 철강 수출의 1위 2위 국가입니다. 근데 한 나라는 관세 50% 얘기하고 한 나라는 쿼터 줄이고 쿼터 넣으면 50% 얘기하고 자기들끼리 쿵짝쿵짝한다 그러고 1, 2위 국가들이 50%라는 무역장벽을 막은 다음에 자기들끼리 뭐 무관세 할 것 같이 이런 분위기를 풍기고 있는 게 지금 철강 산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단히 어렵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역시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은 EU의 쿼터를 잘 확보해서 EU의 전량 무관세로 수출했습니다. 380만 톤을 수출했는데 263만 톤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쿼터 나머지 물량도 글로벌 쿼터 그래서 전량 무관세로 지금까지 수출했는데 지금까지는 이게 돼야겠죠. 그래서 아직 대한민국과 EU는 요 무관세 할당량에 대한 협상을 하고 있어요. WTO 회원국들 협상을 시작하겠다라고 협상을 하고 있어서 이 협상이 잘 돼야겠는데 지금까지는 아직은 결론이 안 나왔습니다. 철강 수입 규제에 대한 한국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 EU의 FTA 체결국이자 파트너다 잘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결과를 봐야 되고 제가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드리냐 자 오늘의 주제가 여기 나가는데요. 지난 8월 포항과 서산이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리고 11월 18일 엊그제 포항시와 서산시는 고용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됐어요. 포항과 서산이 산업위기와 고용위기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선제 대응을 하겠다는 말이죠. 뭐 이름만 봐도 고용위기 뭐 아니면은 산업위기 이름만 봐도 사실 무슨 제도인지 알 수 있는데 고용위기 선제 대응 지역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다. 고용 유지가 대단히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다 자금 넣고 모 넣고 하면서 고용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지역이라는 거죠. 근데 포항시는 굴지의 대기업 포스코가 있는 곳입니다. 포스코는 아직도 돈을 잘 벌고 있는데 문제는 앞에 저렇게 첩첩삼중이 지금 깔려있고 무역장벽이 점점 높아지니까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죠. 그래서 포항 지역에 지금 분위기는 어떠냐? 포항 지역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기업 경기 실사, BSI를 조사해봤어요. BSI가 뭐냐면은 제조업 하시는 분들한테 경기 어때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설문조사로. 그동안 96 정도 나왔어요. 96, 85. 100이 중립입니다. 100이 중립. 그동안엔 살짝 안 좋아요. 정도였어요. 1, 2년 전만 해도. 조금 많이 안 좋네요. 요즘엔 50일 떴습니다. 50일. 아, 50일이면 엄청나게 안 좋다는 뜻입니다. 100이 중립이에요. 100이. 50이 중립이 아니라. 기업 경기 실사지수가 급락하고 있다. 게다가 세부 내용을 보면 매출액 관련한 전망이 47을 찍었습니다. 영업이익도 47을 찍었어요. 체감 경기가 50일.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더 안 좋게 나왔고요. 경기가 앞으로 호전될 것으로 보냐? 포항 지역 기업들은 9%가 호전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악화가 58%, 잘 모르겠다가 30% 정도. 잘 모르겠거나 악화될 것 같은 게 90%가 떴고 경기 호전될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단 9%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포항시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려움을 겪을 예정이고 포항 자영업이 굉장히 어렵다. 지역 내 폐업률이 20%를 넘어섰다. 포항 도심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25.8%. 저도 포항시 여러 번 가봤는데요. 포항시 상권을 대표하는 포항중앙상가. 이게 아마 작년 자료인가 그럴 텐데 2013년 말 기준일 것 같은데 총 점포수 879곳 중에 368곳이 비어있다. 폐업률이 41%. 게다가 11월 20일에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번엔 광양시가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엊그제 역시. 포항에서 멈추지 않고 광양도 마찬가지. 철강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철강 산업위기로 인해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 광양시 같은 경우는 도시 생산의 88.5%가 철강입니다. 수출의 97.5%가 철강이에요. 고용도 10%가 철강에서 나와요. 철강이 위축되면 지역경제 산업 전반은 대단히 어렵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하나 소개 안 시켜드렸지만 2025년 올해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네 곳입니다. 5월에 여수고요. 석화. 8월에 포항이고요. 철강. 서산도 동시에 지정됐습니다. 서산, 석화. 11월엔 광양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업 단지 벨트라는 곳들에 지금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이라는 곳이 쭈르륵 지금 지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한마디로 중우장대형으로 불렀던 그동안 대한민국에 있었던 중공업들, 이런 제조업의 위기다라는 말이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구조적으로 고임금을 견딜 수 없는 산업이기도 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오는 산업이, 그나마 조선은 살아났죠. 원래 저게 조선이 껴있었어요. 조선이. 근데 조선은 와 진짜 기가 막히게 살았습니다. 이럴 줄 몰랐지. 조선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5년 전만 해도 누가 그럴 줄 알았나. 마스가 이러면서 갑자기 미국이 한국 조선 사랑해요 할지 누가 알았겠어요. 전쟁 일어나면서 뭐 군함 뭐 이런 얘기 나올 줄 몰랐으니까 조선 같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조선이 빠졌죠. 다행히. 게다가 중국산 저가 상품 치킨 게임. 이거 10년, 15년 전부터 얘기하는 건데 본격적으로 중국 장대형 제조업에서도 이 여파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렇다 보니까 청년들이 떠나죠. 일할 사람이 없어요. 심각한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약순환을 계속 이루고 있고. 게다가 요즘에 특히 자유무역이 쇠퇴합니다. 블록형, 블록형이 되고 있어요. 물론 그 블록 안에 우리가 잘 들어가면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어렵죠. 결국 거의 15년 전부터 얘기했던 구조조정의 시간이 지금 오고 있는 게 아니냐. 산업구조조정. 이 보시면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이 네 곳입니다. 네 곳. 네 곳 다 엄청나게 중요한 우리나라 산단지역들인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생각해 보시면은 엄청난 숫자라는 걸 알 수 있고, 지금 어떤 상황이냐.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첫 구조조정이 시작됩니다. 롯데케미칼, HD 현대케미칼이 모여서 사업 재편안을 아마 이번 주에 얘기할 것 같고요. 지금도 석화기업들은 굉장히 적자가 심각하죠. 아마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든 구조조정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경제부총리께서 이렇게 얘기했죠. 이번에는 골든타임을 허비할 수 없다. 배가 기울 때 자기 집만 지키면 안 된다. 이번에 만약에 허비하면은 정부가 도와주지 않을 거다. 약간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강력한 구조조정이 일어날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제 생각에 문제는 저 중무장대형 산업이라는 게 막강한 고용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산업이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밥을 먹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즘같이 일자리가 많은데 왜 청년들이 일할 데가 없다고 합니까? 요즘에 IT 기업도 그렇게 많고, 요즘에 뭐 영상도 그렇게 잘 된다 그러고, 요즘에 뭐 새로운 AI 기업들도 많고, 이런 스타트업들 많은 것 같은데 왜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습니까? 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 데는 증가를 하는데 실제로 고용을 몇만 명 단위로 할 수 있는 그런 산업단지, 자 수십만 막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산업단지들이 어려운 거죠. 특히 전통적인 남부지역의 산업단지에 이 위기가, 예전에는 여기가 다 돈 많이 주는 고임금 지역이었어요. 거제, 울산, 자동차, 자동차에 살아있죠 다행히. 뭐 구미, 오히려 그랬는데 이 전통적인 제조업의 위기가 오니까 저쪽에서 고용하는 능력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고용이 안 돼요. 그러면 오죠. 요즘에 보이는 최근 5년 내 가장 우리나라 산업 구조를 한눈에 보이게 그려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남쪽에 있던 그런 산업단지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새로운 산업단지로 이전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못 나가는 건 아니죠. 뭐 반도체도 있고 바이오도 있고 뭐 IT도 있고 AI도 있고 좀 많아요. 그 산업단지들은 대부분 다 어디 있습니까? 서울 아니면 경기도 있어요. 잘해야 이쪽 충청남도 쪽? 요 쪽에 몰려오니까 다 이렇게 위로 올라오죠. 이게 어떤 신문이 한국경제가 얼마 전에 수치 하나 발표했는데 5대 산업도시에서 최근 10년간 유출된 인구가 24만 명이다. 부산 이런 대도시 뺀 겁니다. 울산, 창원, 포항, 여수, 거제. 거의 뭐 3단의 도시들이죠. 산업단지 도시들인데 5대 산업도시 24만 5천 명. 10년입니다. 10년. 24만 명이면 이 도시 중에 하나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물론 포항은 100만 도시긴 한데 작은 도시 하나 없어졌다는 거예요. 전체 인구가 307만이니까 이게 아마 거의 10% 가까이가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새로운 산업들은 안타깝게도 고용이 좀 적어요. 제가 느끼기에 그래요. 고용이 적어. 왜냐하면 수만 명이 근무하는 고임금 옛날 대형 산단이 사라진다는 건데, 새롭게 생겨나는 첨단 산업들이 안타깝게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 중무장대 산업들은 노동집약적인 산업, 자본집약적이기도 하지만 노동집약적인 산업이고, 그런 산업이었는데, 야 그러면 여기서 빈자리를 저희가 채우냐? 돈은 채우는데 벌어들이는 돈은 채워요. 잘 나가죠. 돈 잘 벌고 그러는데 GDP 상승이나 수출은 좋은데, 야 일자리에서, 물론 뭐 AI 영역도 있지만 일자리에서 굉장히 큰 문제를 보이고, 특히 누구의 일자리에서 문제를 보이냐가 제 생각입니다. 청년층의 새 일자리가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엊그제 나온 자료예요. 2분기 값이 엊그제 나왔습니다. 2025년 2분기 20대 30대 신규 채용 241만 명이 떴는데 2018년 통계 작성 이래 최소값이 떴습니다. 전 분기 대비 11만 명이 줄었어요. 거의 한 2, 3년 전에 비하면은 이게 얼마입니까? 38만 명. 옛날에 비하면은 2018년 이런 데 비하면 거의 50만 명이 줄었습니다. 45만 명이잖아요. 45만 명. 통계 작성 이래 최소값. 물론 요 분야는 2018년부터 해서 그런데, 옛날에 뭐 금융위기 이런 데 뺀다면은 실제로 우리가 청년층 일자리가 줄은 게 아니냐 줄은 게 아니냐 얘기를 하지만 숫자로 보면 실제로 줄었다는 거죠. 굉장히 많이. 어디서 줄었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줄었습니다. 근데 건설업은 늘었다 줄었다가 워낙에 변동성이 심한 데라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제조업에서 보면은 제조업은 최근 3분기 연속 감소했는데요. 2020년 이후 44만 5천 명의 20대 30대 신규 채용 감소가 있어서, 신입사원들은 대부분 20대 중후반 30대 초중반이니까. 그럼 이 자리를 이제 채워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채울 거냐? 모두가 다 반도체를 만들면 최고긴 한데, 그 정도의 인력을 모두가 다 IT 기업에 가거나 모두가 다 바이오에 가거나 이런 이게 돼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해줬지만 흡수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물론 걱정할 건 없는 건 실업률과 실업자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실업률은 2.2로 0.1% 올랐어요. 실업률이 2%, 2.2%, 자연 실업률이죠. 그럼 왜 그러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2030, 신입사원으로 들어올 나이의 사람들의 비정규직 비중이 21년 만에 최대 비중을 기록했습니다. 31.6%. 2030 임금근로자가 811만 명인데 현재 비정규직이 257만 명입니다. 가장 높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그냥 쉬었음 청년이 74만 명이죠. 제가 옛날에 소개해드렸죠. 옛날 영상에서. 그냥 쉬면 실업자가 아닙니다. 그냥 쉬면 실업자가 아니에요. 일하고 싶은데 쉬어야 실업자입니다. 나는 그냥 쉬었는데 게임하면서, 그럼 실업자가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비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실업자가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 말씀드린 실업자 되기 쉽지 않습니다. 강렬한 의지를 갖고 말이야. 구직활동하고 나가서 면접 보고 뭐 신청하고 뭐 그래야 실업자지. 그냥 벅벅 긁으면서 쉬면 비경제활동인구.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가정주부 뭐 아니면 학생 뭐 이런 분들은 실업자는 아니잖아요. 비경제활동인구지. 거기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74만 명은 이제 그래서 이제 비경제 쪽으로, 아니면 뭐 그쵸, 단기 근로자 뭐 비정규직 근로자 이런 걸로 많이 빠지는 거죠. 자, 그래서 고용노동부 장관께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용회복에 중점을 둬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철강, 석유화학 주요 제조업 부진이 지속된다. 다행히 조선이 빠졌는데, 그렇다고 조선이 사람을 많이 고용해주지 못하는 게, 조선업체 가면은 잘 안 가죠. 아직도 임금이 낮기 때문에 외근 근로자 많이 쓰고 해외에다 많이 가고, 지역의 고용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 포항, 서상 등 고용위기 선제 대응 지역의 고용 회복을 적극 지원해야 된다 라는 상황이고요. 고용위기 선제 대응 지역이 되면 이것까지 아실 필요 없지만, 재직자, 실업자, 자영업자는 여러 가지 국민내일 배움카드 지원이 올라가고요. 뭐 수강료 지원이 올라가고요. 직업훈련 생계비 한도가 올라가고요. 실업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이런 거 할 수 있게 되고요. 사업주도 지원금 받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지원 이런 지원료를 받게 되는데, 뭐 근본적인 이제 문제 해결은 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지금 급하니까 뭐라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자 그러면 근본적으로 저도 답이 없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고용이 많은 사업이 어려워지고 있고, 인력 집약적이지 않은 사업들, 새로운 클러스터들이 수도권 중심에 막 생겼어요. 일로 가. 그럼 고용이 어렵고 수도권에 몰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답을 모릅니다. 참고로 저는 답을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고? 남쪽 뭐 이쪽에 있는데 지금 다 어렵대요. 옛날에 중공업 단지로 정말 크게 만들어왔던 곳이 어렵대. 그러면 고용이 줄고, 구조조정이라는 건 결국엔 통폐합이잖아요. 숫자를 줄이거나 그럼 다 올라온대. 근데 새로운 산업은 그렇게 일락집박적이지 않아. AI가 뭘 많이 한대요. 사람들 안 뽑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전 답을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맨날 했던 얘기죠. 두 개 중에 하나 아닌가? 더 많은 기업을 만들던가. 어렵잖아요. 더 많은 기업, 더 많은 대기업을 만들던가. 더 많은 뭐 그렇죠.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더 많이 뭐 취업하게 하든가.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어렵고. 아니면 제조업 말고 서비스업에 일하게 하든가. 두 개 중에 하나인데 한 20년 전부터 얘기한 한국은행도 레포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비스업 비중이 선진국 대비해서 부가가치가 대단히 낮다. 한국이죠. 위에 있게 미국, 요게 갈색이 독일, 한국 요만큼이다. 서비스업 비중이 낮다. 그럼 늘리면 되겠네. 늘리면 약간 문제가 있는 게 우리나라 서비스업에 맨날 나온 얘기지만 뭐 어쩔 수 없어요. 맨날 하는 얘기 하는 수밖에. 우리나라 민간 서비스는 생산성이 낮습니다. 대단히 낮아요. 제조업에 비해서 많이 낮아요. 이걸 우리나라만 볼 필요 없고 일본보다 낮습니다. 한국은행 자료예요. 얼마 전에 나온. 이게 한국 제조업의 생산성 엄청 높아요. 일본보다 높고 독일보다 괜찮아요. 요즘 반도체가 좋으니까. 미친듯이 비싼 거 판단 말이에요. 근데 서비스업 생산을 보면 여기 있어요. 51.2. 일본보다 낮아요. 독일보다는 당연히 낮고. 그래서 한국은행 레포트를 보면 서비스 산업의 구조적 전환을 통해 생산성 올리고, 왜냐하면 생산성을 못 올리면 여기는 박봉에 시달린다는 말입니다. 100만원, 200만원 벌기 어렵다는 말과 똑같죠. 생산성이 낮은데 돈을 많이 벌 수 있나. 생산성을 높여갖고 더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에서 일하게 하고 경제 정반대 성장 잠재력으로 가야 되고, 서비스업 자영업 50대 넘어가면은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에 내 목숨을 걸고 자영업을 열잖아요. 그게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실패하면 어떡해. 중국집 열었다가 안 되면 어떡해요. 카페 열었다가 안 되면 어떡해. 그럼 내 평생 모아둔 돈을 다 잃게 되고 퇴직금 다 잃게 되고, 그럼 순식간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집니다. 내 경제적 지위가 내려가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서비스업 자영업자를 임금 고용제 형태로 흡수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된다. 너무 많으니까. 근데 답이 그거밖에 없어서 일로 가는 거죠. 자영업 하고 싶어서 가시는 분들이 은퇴한 다음에 많지 않잖아요. 자기만의 꿈이 있는 분이랑 모르겠는데 대부분 내가 해보지 못한 일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일하고 싶은데 그런 데가 없으니까 가잖아요. 대부분. 그럼 임금 고용제 형태로 계속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라는 얘기를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이런 얘기를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안 되는 거죠. 근데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가 해보니까 이거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가장 충격적으로 들었던 말이 나는 슈카가 싫다. 누가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왜 소상공인들이 일하는 데 들어가서 그들의 파일을 빼앗으러 가냐.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건가? 저랑 완전히 생각이 더 많은 고용을 일으키고, 아니 그분들을 빼앗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생각했어요. 아, 우리 사회가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늘리는 거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일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물론 그들을 임금 고용자로 뭐 고용한 형태로 갈 수도 있지만 그러면은 넌 자본가 아니냐. 그래서 나는 슈카가 싫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요?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무슨 말을 하니 상상하지 못했는데. 아,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계속 생산성은 낮게 되는 거고, 거기에서 나는 힘들게라도 몸만 힘들고 돈은 못 버는 거고, 그러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점점 다 같이 빈곤의 길로 가는 겁니다. 생산성을 올려야죠. 그분들도 더 많은 돈을 벌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생산성을 올리는 활동 자체를 그렇게 생각하고 남의 그걸 뺏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안 하잖아요. 저도 안 해요. 그래서 욕을 먹을 걸 뭐하냐. 그러니까 안 해요. 그러면 이게 그 생각하면, 아니면 라이센스를 벽을 치고 맨날 얘기하는 거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뭐 국민의 무슨 뭐 피해를 준다. 계속 나대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을 하죠. 여기는 그런 건 없으니까. 그래서 근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일자리가 없어지고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어려움이 될 수 있다. 지금 있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될지 몰라도 새로 진입을 안 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니면은 갑자기 살아난 조선업처럼 외부에서, 야, 뭐가 올 수도 있어요. 철강의 붐이 오기를 반드시 기원합니다. 마스가처럼 마스틸가 뭐 이런 거, 아니면 마석유가 뭐 이런 게 와서 외부 기회가, 누가 알았나 조선업이 이렇게 될지. 우리나라 철강 기술 세계적이거든요. 엄청난데 철강 기술을 또 활용을 할 날이나 석화 기술 뭐 이런 걸 활용할 날이, 그 외부에서 마법처럼, 진짜 마법처럼 그런 기회가 오기를 한번 기원해 봅니다.